2017년 7월 2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주목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포지셔닝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준비하며 기대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또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줄을 잘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입니다. 뭐 비단 한국에서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지만요. 한국은 워낙 땅덩이가 작은 데다가 사람들은 참 많은데 참 한결같이 한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재능들이 많고 또 능력이 탁월한지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심한 거예요. 물론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인정받으면 또 경쟁에서 유리하게 되겠지만 여전히 뭐 학연이라든지 지연, 혈연 그런 것들이 능력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보니까 미국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도 그런 거 안 따지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또 그런 인맥이나 또 연출 같은 것들을 또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뭐 방송가에도 보면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누구 라인이다, 뭐 누구 라인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줄을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어느 줄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이후 군 생활 전체를 어떻게 어디서 보내는가 하는 것을 결정짓는 뭐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OX 퀴즈 해보셨습니까? OX 퀴즈 아시죠? 문제를 내고 O라고 생각하면은 뭐 이쪽에 X라고 생각하면 이쪽에 딱 가서는 겁니다. 일단 딱 결정했으면 중간에 딱 줄을 딱 들이우죠. 그래서 더 이상 왔다 갔다 못하게 한 다음에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한쪽이 그냥 다 탈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게 OX 퀴즈인데요. 어떻게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 설교 내용 가지고 한번 OX 퀴즈를 누가 남는지. 웃자고 재밌자고 하는 이제 일일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평생을 아니 심지어는 영원까지 가게 되는 어떤 그 일들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쉽게 결정을 못하죠. 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이 아니라 영원을 좌우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설교를 들은 것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력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력서 할 때 이력이 무슨 뜻이죠? 이자가 무슨 이자죠? 밟을 이자에다가 역자가 단일 역자, 뭐 겪을 역자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력서 그러면 뭡니까? 발로 밟고 지나다닌 것을 보여주는 게 이력서라는 거죠. 내가 뭐 어느 국민학교를 뭐 초등학교를 뭐 12년 동안 혹은 어떤 사람은 전학을 했으면은 뭐 4년, 2년 동안 밟고 다녔습니다. 이런 고등학교를 또 3년 동안 밟고 다녔습니다. 이런 대학을 4년 동안, 5년 동안 밟고 다녔습니다. 이런 직장, 저런 직장을 2년 동안, 5년 동안 내가 계속 매일마다 밟고 다녔습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게 이력서입니다. 어디를 우리가 발로 밟고 다녔는지를 그 종이 한 장에다가 쭉 나열을 하는 거죠.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혹은 내가 어디를 지나왔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여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Journey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걸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삶이라는 거죠. 목적지를 향해서 누구나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발로 밟고 다니는 삶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을 향하여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은 어디를 지금 밟고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지금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어떤 길에 있는가, 그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디에 서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겠습니까? 배우자의 선택도 있고 뭐 직장의 선택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착각을 하는 게 아 나는 뭐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난 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나쁘게 살아가거나 내가 뭐 사탄을 선택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고 내 나름대로의 양심적인 그런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나는 나의 삶을 살겠다는 거죠. 내가 뭐 이 신 저 신 뭐 이 종교 저 종교 의지하지 않고 나는 그냥 나의 길을 가겠다. 이런 사람들의 주제곡이 뭐죠? 프랭크 시나트라의 네, My Way. I did it my. 왜? 아, 이제 이렇게 후회를 하는 선택들을 하기도 하지만, 아 이게 이제 그런 사람들의 주제곡입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사탄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중간이 없어요. 마치 바로의 압제 가운데 노예로 모든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지 않으시면은 그들은 좋으나 싫으나 항상 바로의 압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속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두 가지 밖에 없죠.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된 계기가 선악과죠.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왜 먹었죠? 뱀이 와가지고 사단이 와가지고 꿰니까 먹었죠. 뭐라고 꿰었습니까? 이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과 악을 알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삶에 누가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가 네 스스로의 인생을 결정하고 또 누리며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아, 이거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되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사단이 와서 유혹하는 것도 그래 하나님 그런 분이야. 너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까봐 거짓말 하는 거야. 겉으로는 좋은 척, 친절한 척, 너를 위하는 것처럼 너에게 가장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처럼 하지만 정작 너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고 네가 원하는 것은 감추어두고 주지 않으려고 하는 분이야. 속고 있는 거야. 뭐하러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 네가 네 스스로 네 인생을 판단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죄라는 것이 뭐라고요? 그 뭐 나무 열매 하나 따먹은 게 죄가 아니고요. 그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이죠? 더 이상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선택의 표현이었을 뿐이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였습니다. 이 우리 죄성의 본질에는 이런 교만이 있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삐뚤어진 혹은 어긋난 자기 사랑이다. 그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요 잘못된 곳에 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서는 곳은 다 죄된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요 죄가 뭔가 나쁜 짓을 행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죄는 관계와 상태에 대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우리를 향하신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훼손된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항상 죄는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밀어냈잖아요.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깨어진 관계 때문에 오게 되는 것이 모든 그 죄된 생각과 죄된 일들과 어려움과 시련과 또 가시덩굴과 이런 것들이 다 그 깨어진 관계에서 오는 결과들일 뿐이죠. 잘못된 곳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모든 죄의 시초였습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 말씀을 저희가 봤는데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또 사사기 말씀들을 좀 봤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는요. 참 어리석을 정도로 똑같은 사이클이 반복되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다 보면은 그 섬기는 이방신의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 주변국들이,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압제를 하죠. 그럼 막 그 고통 가운데 결국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건져내십니다. 그럼 막 좋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이방신을 섬깁니다. 이게 야 어떻게 이 패턴이 안 바뀌냐 싶을 정도로 사사기 내내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들이 지은 범죄는 우상을 섬긴 거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사실은 양다리를 거친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겼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도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도 섬기지만 또 내가 의지하고 기대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결코 겸하여서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all or nothing 이걸 원하시는 거죠. 전부냐 아니면 아니냐. 반반은 없습니다. 80대 20도 없습니다. 99대 1도 없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 같은 거거든요. 왜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고요? 사람들이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갔다는 거죠.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자기애, 자기사랑. 근데 잘못된 자기사랑. 올바른 자기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하는 것인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어긋난 자기사랑이 오니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다 행하는데 그 결과는 전부 다 고통이고 아픔이었습니다. 자꾸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될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왠지 하나님이 나만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나만큼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살피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예요. 신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적당히 딜하려고 하죠. 하나님 내가 요거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내가 말씀 묵상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축복 주세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응답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도 꼬박꼬박하고 할 테니까 10의 구조에 대해서 또 나머지 6일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협상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때가 아니군요. 새벽 예배 때였군요. 산의 하나님이시고 평지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산의 하나님으로만 알았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자꾸 산에서 만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 전쟁의 신. 그 이집트 바로까지도 완전히 그냥 박살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그리고 정복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승리를 주신 전쟁의 신. 그러니까 이 신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 막강한 신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나는 산에 사는 것이 아니라 평지에 살아. 지금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야 돼. 가축을 키워야 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축복의 신이 필요한 거예요. 다산의 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 신이 누구라고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바알 신이거든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그런 축복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으로 다 빠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의 그 성전에 가면은 소위 성전 창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사제들인데요. 창녀입니다. 가서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창녀들하고 그 여자 사제들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왜? 바알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 그리고 아스다롯은 땅에서 또 그것을 내는. 그러니까 이제 남녀간의 어떤 성관계로 보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바알 신을 자극해 가지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도록 딱 행음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전쟁의 신도 필요하지만 풍요의 신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죠. 그럼 본문을 보니까요, 이들이 또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근데 애당초 그 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그 땅에서 뭔가 내가 소산을 더 얻기 위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또 예배했던 거죠. 그 결과 가나안 왕 야빈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얼마 동안 받냐면은 20년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사사기 4장 3절 말씀 보시면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데요. 20년 동안을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학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20년이나 그 지독한 고통을 당한 후에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또 항상 신실하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죠. 한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뜻밖의 사사를 세웠죠. 누굽니까? 바로 그 여 사사 드보라를 세운 겁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14명의 사사 중에서 유일한 여자 사사입니다. 드보라. 상황적으로 보면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죠. 적은요, 철병고 900대가 있습니다. 뭐 탱크 900대가 있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당시에는 말이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그런 전력의 우위인데 철병거가 900대 이상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제대로 된 무기도 하나 없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이 사사시대가 지나가지고 드디어 왕정시대로 가지 않습니까? 사무엘 상하에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도 왕이 세워집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왕이죠. 그 아들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14장을 보면요, 오직 사울 왕하고 요나단만이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칼을 가지고 할 수 없도록 다 막아버렸거든요. 쇠를 쓸 수 없도록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죠. 철병거가 900대인데 여기는 제대로 된 무기도 없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운 리더가 여자였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자를 얕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여자는 수에도 안 쳤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를 리더로 세웠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더 이상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소위 이 승리의 노래, 승전가의 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기게 되었습니까? 저들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쪽에는 1000대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사사기 5장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진동이 있고 물이 하늘에서 내렸대요. 아마도 지진과 홍수가 있었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막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고 하늘에서는 막 비가 막 퍼붓도록 내려가지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그 900대의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된 거죠. 그 막 비에, 그 막 흔들리는 땅에, 갈라지는 땅에 그 진흙 가운데 철병거가 다 묶여버린 거죠. 오두가도 못하게 붙잡혀 있는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0절 21절은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대적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에게도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 드보라가 알고 봤더니 엄청난 그런 장군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뛰어난 전략을 세웠기 때문인가요? 사사기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철병거는 없었지만 비밀병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요? 하나님. 아직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지만 전쟁에 능하신 왕의 왕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전략은 없었지만 땅을 흔들고 하늘을 흔드신 하나님만의 그런 놀라운 전략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사기 5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지만 그 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 리더들과 그 백성들이 함께 즐겁게 헌신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보게 된 것뿐 아니라 그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봐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그 이야기 때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5절에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가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영어로 보면요. In the district of Reuben, there was much searching of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re was much searching of heart. 아주 중요한 큰 결정이, 결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두고 고뇌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결심입니까? 전쟁에 참전하기로 한 그 큰 결심이 아니라 참여하지 않기로 한 큰 결심이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거주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요.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또 반복됩니다.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에는 등을 돌려버리고 어디에 귀 기울였다고요?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 나는 그 복잡한 데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강 이편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양이나 치고 평안하게 그냥 안주하고 싶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빠져 그냥 나는 있겠다는 거죠. 위험을 무릅쓰기 싫다는 겁니다. 현재 주어진 생활에 불필요한 변화를 주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리고 길르앗 단 아셀 지파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해 나누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삶이 안정되니까 다른 신을 섬기질 않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그 주어진 삶에 열중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불고 깃발을 높이 치켜들어도 무관심합니다. 오히려 양치는 피리 소리를 들으면서 편안하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사기 5장 23절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사자라고가 이야기했다는 것은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하라. 왜?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힘이 딸려가지고 한 명이라도 아쉬운 그 상황에 손을 보태지 않았다. 뭐 그런 뜻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삐치셨습니까?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 너 도움 안 줬지. 나 다시는 안 볼 거야. 나 너 저주할 거야. 뭐 그런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있고 없고에 따라가지고 능력을 발휘하고 발휘하지 못하고 싸움을 이기고 이기지 못하고 뭐 그러시는 분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 편에 섰을 뿐입니다. 전쟁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럼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서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곳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린 때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신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들에 축복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혹은 내가 하는 일들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속성이니까. 하지만 그 전에 해결되어야 될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으니까 와서 좀 도와주세요. 좀 축복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먼저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 첫 번째 싸움 여리고성 전투를 위해서 가고 있는데 누가 칼을 빼가지고 마주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 우리를 위함이냐 아니면 적을 위함이냐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아, 나 하나님 보낸 천사야, 난 너희를 위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사실 그 앞서서 또 그것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를 위하느냐, 누구와 함께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서 있는 곳에 와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뭡니까?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익숙한 말이죠. 누구한테도 하신 말씀입니까? 모세에게.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앞서 이력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발로 여러 군데 밟고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그 발에서 신발을 벗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 내가 너에게 주는 능력과 임재 가운데 서라. 그러면 네가 앞으로 밟는 모든 땅은 다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과 함께 서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여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밟고 지나왔던 그 신발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주님과 함께 서 있는가.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아브라함 링컨이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왜? 같은 나라였는데, 같은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된 나라였는데 지금은 남북으로 나눠져서 싸움을 지금 하게 됐거든요. 누군가는 지금 이겨야 되는, 누군가는 지게 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보는 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앞에 보시면요. Sir, my concern is not whether God is on our side. My greatest concern is to be on God's side. For God is always right.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쟤네 편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나로서는 가장 큰 관심 사항입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 편에 내가 지금 서 있는가? 그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나의 한계와 핸디캡이 뭐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사사기 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되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막 싸움에 패하니까 도망가다가 그 군대 장관이 시스라가 급하게 이제 어떤 그 장막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들어갔더니 딱 알아보고는 우유 엉긴 우유를 줘가지고 잘 그렇게 대접하는 것처럼 감춰 숨겨두는 것처럼 해놓고는 말뚝을 들고는 잘 때 관자놀이에다가 그냥 망치로 박아버린 겁니다. 아, 여자들이 무서워요. 여자들 어제도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은 다 여자 때문에 흥하고 망하고 했다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안 여자가 그냥 말뚝으로 관자놀이를 박아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남자도 하지 못한 일을 용감하게 이뤘습니다. 칭찬하면서 그 이름과 한 일을 이 성경책에다가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나의 조건이나 나의 능력, 세상적인 기준이나 판단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상관이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너 누구 편에 서 있니? 너 지금 어디에 서 있니?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만 더 드리겠습니다. 모세와 레위인들이 있었죠. 모세가 떠나 있을 때 막 그렇게 행음을 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를 친 거죠.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진 문에 서가지고 얘기하기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했더니 레위 지파가 다 나온 겁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천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이 무엇이라고요?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하는 것.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또 내가 어떤 오해를 받고 어떤 대우를 받게 되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중요한 기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 결과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을 모셔 섬기는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선택하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를 속박하고 나를 꽁꽁 묶어두고 나에게서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를 빼앗아갈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죠. 반면 세상이 손 내미는 것은 다 좋아 보입니다. 저것 가지면 행복하게 될 것 같고 사람들이 좋아해 줄 것 같고 인정해 줄 것 같고 부러워할 것처럼 보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거래는 다 불공평하다. 하나님과 하는 거래도 불공평하고 사탄과 하는 거래도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사탄이 내미는 손은요, 이렇게 보면은 항상 막 어트랙티브하고 인바이팅합니다. 아, 저거 내가 딱 저 딜을 딱 잡으면은 아, 너무 행복해질 것 같아. 너무 유익할 것 같아. 근데 그 딜을 딱 취하고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것도 다 빼앗기게 되는, 소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낚인 거죠. 현재 낚인 겁니다. 더 불행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불공평한 딜이에요. 하나님과의 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손 내미시는데 딱 보면은 아, 이게 별로 안 내켜요. 아, 저거 내가 취하면 힘들어질 것 같아. 저거 취하면 별로 안 즐거워질 것 같아. 근데 어쨌거나 그 딜을 딱, 하나님과 딜을 딱 취하잖아요. 하나님 손 내미시는 걸 딱 봤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불공평하게 끝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불공평합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자기가 처음으로 뭔가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자기가 그 전에 경험했던 그 어떤 정말 기적 같은 일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아, 목사님 보니까 율법이 은혜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얽어매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짓지 않고 사니까 너무 기쁘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너무 자유롭고 좋더라는 겁니다. 내가 왜 진작 이것을 몰랐을까? 하나님이 빼앗아갈까봐 두려워했던 오히려 그것이 더 엄청나게 부어지는데, 아,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사탄은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네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라.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사랑해라.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와라. 그리고 나와 함께 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 말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들이 있죠. 나팔 소리를 듣거든 하나님께로, 그 싸움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자꾸 네가 네 싸움 싸우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맨날 두드려 맞고 힘들고 눈물 짜고 하지 말고 나한테 와서 나와 함께 서라. 나의 말씀 위에 서라. 나를 신뢰하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그러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나는 네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야.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이력서를 한번 봅시다. 어디를 그렇게 분주하게 밟고 돌아다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와 함께 선다면 그 땅은 꼭 거룩한 땅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 갈 뿐 아니라 내가 너의 싸움을 대신 싸울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준 이 말씀, 이 약속을 내가 친히 이루어주리라. 그거 보기 원하니? 그럼 한번 믿어봐. 한번 신뢰해봐. 한번 네 삶을 거기 던져봐. 그리고 거기 한번 서봐.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에 서 있는가 물어보시는 주님의 그 물음에 우리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입니다. 소망과 소명의 언덕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사랑을 드리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